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여건과 또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가 힘을 갖고 있는 이 시간에 소수의 성도로 기도를 통하여 모두가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오늘의 모든 성도가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당대 세계복음화와 주요심을 두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담을 되어 주옵시고 많은 형편과 사정이 다를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또 16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라 하면서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원래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에는 한 권이다. 근데 이게 70인역 때부터 성경이 사무엘 상과 하로 나누어졌다. 사무엘 상은 제1왕국기, 사무엘 하는 제2왕국기, 열왕기상 제3왕국기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기억나실 거예요. 엘리가 등장합니다.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세워지죠. 사무엘이 한나의 아들로서 특별히 사무엘이 사역하는 동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사무엘 다음에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족장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초대 왕이 족장 시대에서 창세기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가고 요 앞에가 사사 시대인 걸 아시죠? 사사 시대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왕도 아니면서 족장도 아닌 그렇죠? 조금 족장은 가족 위주의 대표죠. 가족 위주의. 아브라함의 가족, 이삭의 가족. 사사는 가족 위주의 대표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거의 대표 역할을 했어요. 왕이라는 제도가 아직 안 들어왔었고, 하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주변에 있던 뭐 아말렉이랄지, 뭐 블레셋이랄지, 뭐 암몬이랄지. 블레셋은 어디냐? 팔레스틴 지역. 그렇죠? 암몬은 어디냐? 암몬이 시리아, 수리아, 신약에서는 이렇게 시리아가 지금 뭐 나라가 어렵잖아요.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명칭들이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렇게 다 물론 지금 에티오피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명칭이 됐고요. 사울이 몇 가지 범죄를 해요. 어떤 범죄를 하냐면 사무엘 대신에 제사장을 역할을 본인이 대신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사울이 왕이면서 그 일을 이제 그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데 그 일을 성급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막무가내 이렇게 성급하게 선교도를 해갖고 실제 그런 좀 뭐랄까 가벼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모습을 좀 보이면서 결국 사울왕은 자살을 하게 되는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있게 되어지죠.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원 받았냐?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증명하려고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사울이 등장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실상은 31장 중에서 거의 15장, 16장 정도 분량을 다 다윗에게 활용하고 있다. 사무엘상은 사실 엘리가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등장하지만 자꾸 다윗 그 멘트의 어떤 결론을 말하기 위해서 대충 생략을 막 하고 있어요. 엘리 내용도 뭐 그 했던 업적보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주의 뭐 계시가 희귀했다. 그런 말 나오고 사무엘이 등장한 다음에 사무엘은 뭐 계속 나와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모세와 똑같이 거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거죠. 기름 붓는다는 의미가 몇 가지 있다가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임명할 때, 임명하고 지명할 때, 그리고 선택할 때 이런 경우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두 번째가 또 있다라면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차원에서 기름을 부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위탁. 어떤 역할들을 위탁할 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좀 이따 본문을 보겠지만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세 번 정도를 기름 부음 받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기름을 부었고요.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부었고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을 때 기름 부음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기름 붓다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름을 서인 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렇죠?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왕들이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그들은 왕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계시가 확장되어서 신약 성경 뭐 세례 요한이랄지 많은 분들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로마로부터 압제와 그 많은 핍박들을 해방할 수 있는 정치적인 그리고 큰 평화를 줄 어떤 왕으로 그들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전도하고 다니지? 그냥 내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거 그리고 구약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지 국가의 큰 왕권을 발휘해서 국가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묻는 거예요. 당신입니까라고 묻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죠? 어쨌든 요렇게 기름 붓다는 의미는 요런 의미를 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왜요? 왕을 삼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도 하나님의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5년 동안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녀요. 5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안 죽여요. 왜냐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그들을 임명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왜? 본인 또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또 그들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의미가 있고 위탁하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위탁하는 거죠. 제사장도 이렇게 세워졌고 그리고 선지자도 이렇게 세워졌고 그래서 이거를 마샤 기름 붓다라는 말이 마샤예요. 이 마샤가 나중에 메시아로 바뀌어요. 이렇게 메시아 기름 붓다 의미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부은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게 메시아라는 것이 발전되면서 선지자,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구약에 등장이 되어져요. 우린 그래서 기름부음 받은 자는 선지자 제상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전체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서가 제사장을, 선지서가 선지자를, 역사서가 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구약은 요 세 직분 위주로 쓰여졌다라고 되는 거죠. 요 세 직분을 감당한 어떤 씨, 어떤 후손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 이런 부분들, 그거 와서 피를 흘릴 것이고, 이런 말들이 계속 구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요 다윗이, 다윗에 대한 내용만 나오는 게 어디냐? 다윗과 그리고 잠깐 짧게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하에서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이에요. 그리고 다윗부터 솔로몬까지가 사무엘 한데, 무슨 내용 나오냐면 다윗이 했던 업적 11장까지 10장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하게 돼요. 그게 11장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있나요? 요 내용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징계하시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등장하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을 납니다. 또 11개상 넘어가면 다르게 또 말을 하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성경을 좀 보면서 내용을 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2장 1절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뭘 볼 수 있냐면요, 사울에게 못 봤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요. 항상 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쭙고,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고 좀 계속 묻는 장면, 한절 속에 계속 묻는다. 올라갈까 말까요? 묻는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족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지금 다윗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렇죠? 다윗에게 있던 사람은 600명 정도였어요. 그들과 함께 규합해서 지금 오는 장면. 아직까지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 다윗이 아직까지 정확한 왕이 안 됐어요. 기름 부음을 붓고 왕이 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것도 의미가 깊어요. 기름을 딱 부으면 능력이 뿅 나타난 게 아니라 기름 부은 이후에 그가 그에게 과정을 줘요.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사요. 계속 도망다, 5년 동안 도망다녀요. 거의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고, 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다, 요 내용 그 아래 구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디 왕이 되었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은 무슨 지파입니까? 예?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인가요? 유다 지파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유다 지파, 지금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 거의 열 지파 이렇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울이 죽었는데, 자식이 살아있어요. 누굽니까? 요나단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이스보셋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관과 함께 아버지가 통치했던 그 땅들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렇죠? 다윗은 겨우 유다 지파 유다 600명 데리고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야. 아직까지 반쪽짜리 한 10분의 1쪽짜리 나라의 왕인 거예요. 지금 유다 지파에서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는데 유다 지파가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다윗만큼 이렇게 기름 부음 많이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라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한 50회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처음 신약을 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신약을 사용하는 첫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신약 전반에 쭉 걸쳐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한 50번 정도의 다윗을 계속 거론을 해요. 그걸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는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왕권 그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보면은 유다 지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타 지파에서는 아직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하게 되어져요. 2장 15절 말씀 보니까 2장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 베냐민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각 12명끼리 이스보셋에서 좋은 장관 장수들과 다윗의 장수가 12명끼리 맞짱을 뜬 거예요 지금. 16절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렇죠?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지금 다윗 밑에는 요압이라는 장관이 있고 사울이라는 밑에 이스보셋 밑에는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수가 이렇게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나중에는 사울의 신복이었던 아브넬 그 장관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의 왕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범하게 돼요. 힘이 올라가니까 힘이 세지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의 아버지의 부인을 아브넬 장관이 건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그를 싫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브넬 장관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저런 정보를 제공해요. 그때 다윗의 아들이었던 요압 장군이 그 아브넬 장관을 또 죽이게 되는 거야. 죽이게 되어서 사울의 왕 이스보셋의 아들이 힘을 잃어요. 힘을 잃으면서 또 이스보셋이 자체 장관들한테 살해당해요. 살해당한 것을 보고 다윗이 그들을 추도하면서 애도해요. 밥을 안 먹고 그것을 사울의 자살했던 그 민족들이 다윗의 모양을 보고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본인의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한번 볼까요? 5장 3절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역사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러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지금 전부 다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온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또 기름 붓죠?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도망자에서 유다지파의 왕으로 지금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전체 왕이 되는 거야.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임명되고 이스라엘 왕으로 위탁되고 그를 거룩한 왕으로 구별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5절,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하면서 다윗의 대충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쭉 말을 하고 있고요. 5장 중간부터는요.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다윗에 대한 평가였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얼굴이 붉고 그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이 장면에서는 계속 가는 것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것마다 전쟁에 계속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를 하면서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본인이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본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내 능력과 내 힘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막연해지는 그 순간 믿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쭉 넘어가서 17절부터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1차, 2차. 그래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고요. 6장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를 성을 지은 다음에 거기로 옮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원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가엘인가요? 그 1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쭉 내용들이 너무 기뻐서 그 궤가 들어올 때 기뻐하는 장면으로 하는 걸 볼 수 있고 쭉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미갈이 그 다윗이 춤추는 장면을 본 거예요. 보면서 아 채통없게 왕이 저마냥이야 이렇게 했던 거죠.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고 감사했으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채통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대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 다윗의 좋아하는 기뻐하는 모습을 미갈은 우습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막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아 유난하게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한 곳으로 기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좀 볼 수도 있고 쭉 보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 말씀 보니까 내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넘어가면 8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렇죠? 14절,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겠어요. 계속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쭉 넘어가서 9장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 친구고 약속 맺었던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아들 장애가 있었어요. 양쪽 다리를 다 못 썼고요. 그 무비보셋을 다윗이 후대하면서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되게 다윗이 따뜻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용맹했고 따뜻했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계속 그의 모든 사역과 통치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11장에 와서 그가 범죄하게 되어져요. 바세바라는 아랫다운 여인을 만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돼요. 죽이게 되고 그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났던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 둘째 난 것이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26절 말씀, 26,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계속 칭찬받고 계속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가 인생에 있어서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기억나십니까?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다 보자. 바벨탑. 다윗이 승승장구했는데 그렇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온 것 같은 거야. 내가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성취한 걸로 보이는 거야. 마음이 교만해졌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평가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11장을 기점으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윗은 계속 문제와 내리막길을 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 다윗의 아들 아이가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아들 암몬이 근친상간을 해요. 가족끼리. 그리고 압살롬 아들이 형제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그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또 죽이게 되죠. 피해 보복이 피해 사고가 다윗 가문에서 계속 벌어져요. 다윗의 한 명의 범죄를 통해서 개인과 가족과 국가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봉착해져요. 다윗 해결에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준비만 하게 하고 솔로몬이 그 뒤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11장이 사무엘 하의 분기점이에요. 다윗이 정점을 찍고 보세요.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 앞에서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교훈이 되더라고요. 아, 구원을 취소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사건과 사고가 그 가정에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안 믿었다라면 왜 하나님 믿는데 이 모양이야? 라고 아마도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오는 고난과 많은 고통과 사건들을 자기 죄 때문인 것을 알고 계속 계속 받아나가요, 이렇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뭐 하나님이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을 보게 되면 그 하나의 그 당시에 왕들이 흔히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첩이 한 명이냔 말이에요. 솔로몬은 첩과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왕궁에서 매일 먹는 게 소가 뭐 열 마리, 무슨 밀가루가 막 60가마 막 그랬어요. 거의 16,000명이 먹을 음식들을 그 솔로몬 성전에서 매일 해야만 했었어요.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솔로몬 때가 흥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솔로몬 또한 부인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해서 그 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와 화친하면서 땅을 넓힌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그 부인들이 첩들이 요구하는 신전을 짓게 돼요. 신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내에서 이방 여인들이 이방신을 부르는 일들이 또한 벌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망하게 하지 않고 솔로몬 그 뒤에부터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여기까지 통일왕국 여기서 남북으로 쭉 나눠져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여로보암은 다윗에게 배척해서 도망갔던 신하고,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로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채 열왕기 상하가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열 왕들에 대해서, 그렇죠? 말하는 게. 이걸 보게 되면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죄를, 구원 받은 자들의 죄를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실까? 눈 감으시고 질끈 감으실까? 괜찮다, 안 봤다 이러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려고 사건과 문제를 주실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모세오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라면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에요. 아주 그만한 인물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모습 또한 저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능가하는, 아니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이 땅에 와야 돼. 참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와야 되고 참 제사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얘기예요. 그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역할을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셔야 되는 것이고, 사단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통치와 보호 속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이 그분이 맞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전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성경은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사무엘 하에는 무엇이 기록되었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솔로몬 얘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고, 사무엘 하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이 내용이 이해가. 여러분 이 내용을요, 다윗의 인생을 21장 가지고 못 써요. 왜? 40년 통치했는데 1년에 한 장만 써도 40장이에요. 어떻게 21장 가지고 표현하겠냔 말이야. 사무엘 하 가지고. 그런데 어떤 이걸 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이게 약속이잖아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예언적인 내용이 그곳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고 다윗을 능가하는 왕이 이 땅에 와야만 된다.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와야 될 것을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는 사무엘 하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하기 위함도 아니고 능숙하게 어떤 것을 숙제하기 위함도 아니고 성경의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그 내용들 통해서 뛰어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저런 거를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그런 불신앙과 그런 비방과 그런 말들 통해서 본인 영혼들이 계속 말라지고 계속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기름부음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부음을 받아도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도 다윗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나라가 쭉 갈라지면서 새로운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 믿음 없음으로,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로 그 뒤부터 계속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문제가 계속 달려들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당하면 좌절하기 쉽고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놓치기 쉬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곤고해지고 강팍해져요.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온전히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그 시절에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왜 잊어버렸겠습니까? 근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문제에 탁 얽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는 다윗의 모습 또한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요한 말씀을 삼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형편과 사정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모든 건 내려놓고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한다 하여도 또 그 문제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영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평생 주를 믿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대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이 이 교회, 당대 세계복음하는 모든 교회 가득해지기에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대해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게 하시며 특별히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공고해지지 아니하고 혹 공고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여호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관련된 모든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관련된 모든 제자에게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